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의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을 뒤를 듣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들어서도 주종들의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굴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자에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너대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식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하는 이 시간 또한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이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조금은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며 바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주의 뜻만을 바르게 밝혀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정택 할아버지의 성경을 제가 뜯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때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국어가 손에 쥐가 내려서 성경을 못 보시게 돼서 제 마침 교회에 현대인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부분부터 계시록까지 뜯었습니다. 그래서 카버를 만들어서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가보니까 성경을 어제 아침에 다 읽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성경 읽은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제가 이야기한 묘한 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더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게 맞춰서 이 세상을 벌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한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저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의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을 할 날이 분명히 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올 동안 집의 모든 소유를 청지에게 맡기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마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혼인잔치에 멀리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즉 청지기에게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것이 언제는 확실히 모르겠다. 한 열흘쯤 걸릴 건데 그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든지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부탁하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천국에 가셨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날 그것을 비유하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35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옷은 그냥 통짜로 된 배옷을 그냥 입고 근데 그게 허리에 띠를 매야만이 가뿐하게 걸거지지 않고 뭐 전쟁에 가든지 뛰어가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시제를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에 과거에 내가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옷을 입고 일할 준비를 계속 딱 하고 딱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인 지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등불이 조그만 등자불 아니에요. 그 심이 있고 그 밑에 그 기름으로 불이 켜지고 등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조금씩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보고 떨어지면은 다시 기름을 붓고 그래서 계속 불을 밝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의미에 계속적으로 등불을 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옷을 입고 일할 준비를 마친 후에 등불을 계속적으로 켜놓고 있으라, 즉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완전 무장을 다 하고 그 상황 발생 지역까지 그 트럭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4시간 동안 옷도 벗지도 못하고 샤워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군장을 그대로 입고 옷을 다 입고 신발도 못 벗어요. 군화도 그렇게 잡니다. 근데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보통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을 탁 봅니다. 간부들. 그러면은 5분 대기조가 있다가 막 부산을 탁 해가지고 모든 운전을 다 챙기고 총도 다 챙기고 이제 호수에 딱 자기 트럭이 올라가서 지정을 부족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훈병 소령이 한번 자기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주일이었는데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5분 대기조 비상벨기는 완전한 군장을 하고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허리를 띄고 띠를 띄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씀이 언제든지 비상이 걸릴 수 있으니 영적 5분 대기조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갔다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사람같이 되어라고 35절 곧 이미디어트 그렇지 않고 종이 잠을 주고 자고 있다면 주인이 그 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먼 길을 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종이 잠만 자고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한다면 기대치 못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는 좋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37절, 38절 두 번씩에 나옵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경 혹은 3경에 주인이 와도 종들이 깨어있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준다면 그 사람 바로 복된 자다. 여기서 2형 3경이라는 말은 당시 시간으로 대략 이야기하면 자정부터 아침 새벽 동굴 때까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그 시각에 야심한 밤에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릴 때도 문을 열어주었다는 말은 종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그 종은 복된 종입니다. 어떻게 복된가? 바로 37절에 그런 종은 준비하고 있는 종은 어떻게 복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문을 바로 열어준 종들 그 종들을 그 주인이 앉은 자리에 앉히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종 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수종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장이 뭐 직원들과 같은 방을 쓰고 그 페이스북 그 회장 CEO와 같이 뭐 그렇게 다 뭐 격식을 지내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종이 잘했다고 주인이 정말 피곤한데 집으로 돌아가서 종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잠에 있어 주인이 곱게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종을 위해서 차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뭔가 이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이 말씀이 뭔가면 그때 우리가 신실한 종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대치 못한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종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이런 상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대치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신실한 종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얼마나 선물을 기다립니까? 자기는 조금만 선물을 기대했는데 나중에 막 상상 못한 큰 선물을 하면 막 좋아서 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불러놓고 하늘의 큰 잔치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지 못한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40절에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데에 주님이 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죽는 때와 시간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게에서 그 캐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캐시 일합니다. 어떤 캐시는 엄청난 돈을 만집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는 날 그 캐시는 자기의 캐시 일을 다 마치고 돈과 영수증을 다 들고 매니저에게 들고 가서 계산을 해서 하루의 일을 마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계산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천국과 지옥을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국을 위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충실한 종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종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보상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삼국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께서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지금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41절 2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집에 가서 언젠가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41절에 이 비유를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제자들을 향해서 신실한 창직이 비유에 의해서 4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41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신실한 정직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종교인들,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실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긴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매체하는 자 그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42절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에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세 가지 세 종류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당장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믿음이 연약한 종. 그 다음 세 번째 청지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인 당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세 종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청지기는 뭡니까? 헬라어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 그 다음에 그 네모라는 말은 처리하다 관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자 합성해 집을 관리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노아 네모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이코노미 나는 종이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주인 바로 밑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고, 청지기 밑에는 자기 소유에, 자기 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도 따로 있었어요. 당시에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맡긴 그것을 다 관리하고 그러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고 하는 자였어요. 청지기는 주인 수하의 많은 종들을 감독하고 식구들을 먹이며 집의 재산, 사물을 다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그 청지기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주인의 그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또 많이 있었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과 봉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렇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여기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실제로 행동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청지기가 있다. 말로 하는 그 청지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풀어서 바로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만 자꾸 가르친다면 그것은 청지기가 집안에 모든 종류의 음식 재료가 다 있는데 아침에 밥과 김치만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나 봉사, 행동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알아. 여러 가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 행동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실하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든 성도이든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 때에 주를 위해서 맡긴 것인 것임을 기억해. 나의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자녀를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내 것이,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교회 우리 교회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라고 저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먼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있다라고 해요. 만약 청지기가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면 아주 충성스러운 주인의 청지기가 된다라고 42절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지혜 있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 NASB 그 영어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그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faithful and sensitive. 지혜 있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원어성경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믿음직하고 센스 있게 일을 해라. 우직하지만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 센스가 있는데 우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우직하게 하지만 센스가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바람과 갈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제대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나무같이 무식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그 일들을 아주 센스 있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청지기가 받는 복은 43절에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44절에 주인이 저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 요즘 이야기를 하면 진급이 된다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 망치고 주인이 대신 종류에서 수정된다. 기대지 못한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인이 저의 소유를 그에 맡긴다는 것은 이게 진급을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어떤 놀라운 그런 기대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죠. 반면 불의한 청지기는 46절에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6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신실치 못한 자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실치 못하는 주님의 죄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그 종들은 청지기는 신실치 못한 자, 즉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그곳에 같이 넣어놓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유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신실지 못한 청지기는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님께서 참 주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기대지 못한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충성스럽지 못한 청지기라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7절에 한 사람은 알고도 뜻을 행치 않는 자, 제가 처음 이야기한 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몰라서 행치 않았던 자, 믿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48절에 신실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와 같은 말씀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면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사실을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지게 돼요. 이 땅에서도 좋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우리의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하실 때도 그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손해입니다. 어떤 손해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하죠.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이제 큐티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3월 하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늠죄를 뒤덮기 위해서 지금 한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장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 아내와 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충신을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지금 나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와 아내와 동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집 밖에서 잡니다. 다윗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술을 억지로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억지로 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늠죄를 이렇게 좀 무마하고 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아는 그때도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 최전선에 보냅니다. 그래서 적의 칼에 죽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늠죄를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무마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아와 같은 충신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까? 라고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하십시오. 예, 이 세상에도 우리와 같은 중심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험하게 이 세상을 마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험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불공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계시할 날이 올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줄 것이고 형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 그렇다면 그 불공평이 없어지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만 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좀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이 세상이 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재림하셔서 우리가 기대치 못한 엄청난 상으로 갚아주실 거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불의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불쌍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라고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림을 믿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넘어져.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주님 그렇지만요 오늘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신실한 종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 둘 중에서 한 명이 한 종류의 사람이 교회는 다르지만 믿지 않는 종교인 성경에서 알지만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받게 될 형벌이 있는데 46절이 얘기하는데 엉이 때리고 이 46절에 엉이 때리고 때리고라는 헬라어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두동강을 낸단 말이에요. Cut in half. Cut in pieces. 촥촥 자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흔한 말로 작살을 낸다그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 불신실한 자가 받는 벌을 그때 이 내리게 했는데 신실지 아니한 자의 유배치가 아니니 이 말씀은 신실지 아니한 자라는 그 원하는 그 믿지 아니한 자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불신한 믿지 않는 자 사실은 본문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두는 그곳에 불신실한 정지계를 둘 것이다. 즉 그 사람은요 종교인이었지 불신앙 믿지 않는 그 신앙 그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날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분들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월드컵 있을 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저런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만나봤는데 몇 년 또 수년 또 많은 년이 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안 믿는 사람을 사는 사람 혼자서 평안하게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재림을 믿지 않는 자, 그냥 종교인이지 신실된 신앙이 사실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자는 불신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신실지 못한 자, 즉 불신자로 받는 율, 그곳에 같이 보겠다. 종교 생활을 직접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믿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입니다. 믿지 못하다가 막 흔들흔들한 사람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운을 얻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야 하다가 지금은 자꾸 미루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46절 갑자기 오시게 된다. 그러한 사람이 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주님이 내리는 벌은 레벨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을 많이 맞을 것이요.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종교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오늘날들 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48절 믿음이 남한 자죠 흔들린 자죠. 그래서 이 48절의 말씀으로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입니다. 아주 쉽게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준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혼을 내고 매질하고 부끄러움을 보내서 감자를 까게 할 것이다. 청지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종까지 두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혼내고 매질하고 너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 감자를 까 아주 낮은 노예들이 그 일을 지킬 것이다.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자에게는 많은 찾을 것이고 적게 주시는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는 능력, 직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청지기 찍에 대한 개선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주께서 우리의 주신 삶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 삶도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죽는 날짜 죽지 않는 날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픈 것 아프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봐도 우리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일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보고 일하면 이렇게 하면 혹시 사람이 오해할 일인데 그래서 두려워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 저는 그렇게 하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보고 바르게 내게 했다면 지금 잠시 오해하더라.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17절 야고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만 많이 받는 자는 더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장로되고 뭐 직분자 높고 직분자 되려고 아주 애썼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높은 직분자 되면요 교회와 직분을 맡으면요 그에 대해 하나님 더 찾으십니다. 저한테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들을 분명히 될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하나의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을 아무리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강대강 주를 섬기다가 뭐 그만두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간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시리어스 생각.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오늘 이 말씀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다시 제거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인정하시고 맡겼다.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을 충성되게 주님께서 언제나 재림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한 경고와 또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종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C.S. 루이스의 그 악마의 편지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인데 세 명의 견습생 악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악마, 그 마귀들이 마귀는 그 사단의 쪼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괴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단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사단 앞에 서서 그 세 명의 마귀 연습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습을 다 마쳤으니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아주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파괴시킬 계획이 무엇이냐? 그때 한 명의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뜻을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구석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안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단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것으로도 사람들을 얼마만큼 현혹시킬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현혹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파괴시킬 좋은 묘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주를 섬기는 일을 지금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미루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너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해야 하는 지금 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해야 하는 지금 해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소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너무 시리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재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